AWCA와 행복 찾기. 안녕하세요. 행복 찾기 진행을 맡은 AWCA 사무총장 진미경입니다.
6월 7일 주말 아침입니다. 여름의 과일들이 생각나는 그런 주말인데요. 창가로 스며드는 자연의 향, 뜨겁게 올라가는 날씨도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싶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행복 찾기 시작합니다.
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C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담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뉴욕에 사는 65세가 되는 남자인데요. 지난달에 메디케어를 받았고 얼마 전에 메디케이드까지 받았습니다. 메디케이드 오피스에서 보험회사의 플랜을 선택하라는 편지가 왔는데 어떤 플랜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약값 플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예. 65세가 되면 이제 자격이 있으면 메디케어를 받고 또 동시에 65세가 되면은 자격이 있으면은 레귤러 메디케이드를 받게 됩니다. 제 인컴이 적고 자산이 없으면요. 근데 뉴욕 스테이트의 경우는 메디케이드 자격이 한 달 인컴이 1250불 미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산이 31,000불 미만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이제 메디케이드가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메디케어가 있고 메디케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디케어가 기본적인 커버를 하고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모든 부분은 다 메디케이드가 세컨다리로 다 커버를 해주거든요.
네.
예, 그런 그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메디케이드는 그 메디케이드의 그 커버리지 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보험회사를 지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MCO 플랜이라고 그러는데 메디케이드 MCO 플랜을 인슈런스 컴퍼니 플랜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뉴욕은 특별히 뉴욕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있는 사람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합해가지고 한 개의 플랜으로서 커버리지 업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Dual Special Need 플랜이라고 그러는데 메디케이드의 MCO 플랜이 Dual Special Need 플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Dual Special Need DSNP라고 그러는데 이 DSNP는 그 HMO 플랜이면서 또 프라이머리 닥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합해 있는 플랜으로서 HMO 플랜이 되니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처럼 한 개의 플랜으로 커버리지 업무가 통용이 되면서 동시에 HMO 시스템이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닥터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이드가 있고 메디케어 있는 이런 분들에게는 보험료를 내는 게 일체 없어요.
예.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도 메디케이드가 다 폐해주고 또 약값까지도 다 커버를 합니다.
예.
메디케이드가요. 그러니까 이 플랜을 두알 플랜을 가지고 있으면 돈 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플랜이 나중에 널싱홈을 갈 경우에 마지막에 널싱홈 케어, 롱텀 케어까지 다 커버해주는 그런 보험 제도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이 이제 메디케어가 있고 메디케이드를 받게 되니까 메디케이드 오피스에서 MCO 플랜을 선정을 하되 Dual Need Special Need 플랜으로 선정을 해라 하는 편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해를 잘 못하면은 뭐 메디케어 이거 메디케이드 했는데 뭐 또 플랜을 또 선정하라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합해가지고 한 개 플랜으로서 인슈런스 플랜이 커버리지 업무를 하는 DSNP, Dual Need Special Need 플랜을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본인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왜 본인이 선정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 Dual Need Special Need 플랜이 HMO 플랜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HMO 플랜일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닥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주치의가 자기가 선정하고자 하는 플랜의 프라이머리 닥터로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주 불편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우선 자기 프라이머리 닥터, 자기 주치의가 어느 플랜에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되게 내과 의사들이 이제 프라이머리 닥터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네.
또 어떤 회사, 보험회사는 등록이 되어 있고 어떤 회사는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확인을 해서 보험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뉴욕의 시스템은 뉴욕이 뭐 50개가 넘는 카운티가 있는데 카운티마다의 플랜들이 뭐 4개, 3개 또는 5개 여러 개의 그 플랜이 어베일레이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운티 단위로 보험회사들이 허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퀸스에 산다고 그러면은 퀸스의 듀얼 스페셜 니드 플랜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퀸스의 경우는 보면은 5개 플랜이 있는데요. 헬스 포스트하고 또 엘더 플랜, 유나이티드 헬스 케어, 그 다음에 피델리스, 그 다음에 엠브렘 헬스 이 5개 플랜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 주치의가 어느 플랜에 들어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그 플랜을 가입하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찾기가 어렵고 힘들면은 카운티 내에 그 메디케어 보험을 비즈니스 하는 에이전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에이전시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알맞은 플랜으로 선정이 돼서 가입을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플랜 하나만 가지고 나중에 롱텀 케어까지 다 커버하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가입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약값도 메디케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플랜이기 때문에 약값 다 커버가 됩니다. 100% 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약값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서 플랜을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뉴욕에 사시는 분께서 궁금해서 주신 내용에 대답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희 AWCA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성실하게 자세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프랭클리 선생님께서는 매주 화요일에 전화 혹은 대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201-862 1665입니다. 다음 편지입니다. 뉴저지에서 90세가 넘은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딸입니다. 어머님이 오랫동안 암을 앓고 계시다가 최근에 하스피스 진단을 받고 집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어머님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도 받고 계신데 병원 의사 치료도 해주지 않으며 간호사만 나와서 간호를 하고 가곤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 예. 어머니가 하스피스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네.
이 하스피스 진단이 어떤 진단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병을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다가 그 병이 그 의료 기술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다.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제 마지막 과정이다. 예, 이렇게 될 때에는 하스피스 진단을 줍니다. 이 하스피스 진단은 의료 치료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필요가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실 때까지 그 생명관리만, 생활관리와 생명관리만 해주는 그런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포기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 이 하스피스 진단을 받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그 병원 치료나 의사 치료가 중단이 되고 또 보험도 커버리지가 중단이 됩니다.
네.
다만 생명 유지를 위해서 테라피가 나온다든지 또는 통증약을 먹여준다든지 이런 관리만, 생활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관리만 병원에서 널스가 나와가지고 관리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환자가 하스피스 진단은 병원에 있으면서 받을 수도 있고 또 널싱홈에 있으면서 받으면서 하스피스 케어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집에 와가지고 집에 와서 있으면 이제 가족이 케어를 하면서 병원에서 널스가 나와가지고 그 관리를 해주는 그런 그 방법이 이제 중에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거는 본인은 뭐 의식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족들이 사실상 그 마지막 생명의 관리를 해주고 위로해주고 마음가짐을 다져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그 마인드 바디 메디신이라고 심령치료를 해주는 그런 치료 방법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테라피를 네. 해준다든지 아니면 위로 뭐 예배를 봐준다든지 뭐 이런 그 심령을 치료로 하는 그 치료도 이제 가족들이 추천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하스피스 케어는 병원에서 직접 하는 병원도 있고 또 이제 하스피스 케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에이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전시에서 나와서 케어를 해주면은 그 보험은 누가 커버하느냐 그러면 메디케어 파트 A 이제 메디컬 커버는 안 되니까 파트 A가 하스피스 케어를 커버를 다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까지 하느냐? 1차 기간이 6개월 한도입니다.
네.
6개월 동안 하스피스를 계속 케어하는데 대부분 이제 6개월 동안에 돌아가시게 되죠. 근데 6개월이 지나도 돌아가시지 않고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6개월이 되는 순간 하스피스 진단이 그 터미네이트 됩니다. 더 하스피스 진단이 그 취소가 되고 메디컬 케어 본래 치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 치료, 의사 치료, 또 보험 커버 이것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다시 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스피스 치료를 받는 기간에도 가족들이나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병원에 다시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입원으로 다시 입원해서 다시 치료하게 되면은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순간 하스피스 진단은 또 취소, 캔슬되는 거죠.
네.
캔슬돼서 이제 메디컬 케어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이제 가족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어려운 기간입니다. 가족이 잘 알아서 이해를 해서 케어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스피스 케어 에이전시가 별도로 있는데 그걸 이제 병원에서 소개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 따라서는 병원에서 직접 하스피스 케어를 담당해주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종합병원들은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하스피스 진단 받아가지고 퇴원을 확인한다든지 진단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또 하스피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더 자세한 내용이 각각의 사정에 따라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AWCA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AWCA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티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오픈하고 특별히 상담 문의 전화는 201-862-1665입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께서는 매주 화요일에 대면 또는 전화 상담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여러분들을 정성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더블리세어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AWCA는 2025년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 서비스를 하는 공식 기관으로 KCS와 공동으로 의료보험이 없는 분들께 무료로 보험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갱신이나 가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201-862-1664로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에 임경아 의학영양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요. 우리 식탁에서 네. 그 유해한 물질들이 있는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많이 먹어서 이 독성 물질에 노출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바로 그 식품 중금속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고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볼까요? 볼까 합니다.
네. 뭐 우리가 중금속에 뭐 노출이 되었다. 뭐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네. 일단 이게 노출이 되게 되면요. 뭐 급성 만성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만성 기침이라든가 피로감
네.
그리고 인지 능력이라든가 현기증이라든가 면역이 떨어져서 계속해서 감기에 걸리거나 감염에 걸리거나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코 속의 점막이나 점액 분비 그리고 숨가쁘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뭐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중금속에 의한 뭐 암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암은 전 세계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 발표된 비소와 방광염 관계의 연구에서도 보면요. 중금속
네.
노출이 결국 암 발생률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20세기 초에는 미국 인구의 3%만 암으로 고통을 받았는데요. 1950년이 되면서 미국 인구의 20%가 암에 걸렸고요.
네.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38%가 암에 걸렸고요.
네.
최근에는 두 명의 한 명꼴이 이 암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게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런 중금속 오염으로부터의 그런 노출이 된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런 중금속의 노출을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뭐 저희들이 네. 그게 노출되는 줄도 몰라요.
많이 모릅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숨겨져 있었던 식탁 속에서 우리가 모르고 먹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을 조금 어떤 첨가물이 있고
네.
그리고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첨가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감미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청량음료라든가 유산균 음료에도 들어가 있고요.
네.
가공품 뭐 우리가 뭐 햄이라든가 이런 과자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에는 아세설판 칼륨이라는 게 있고 스쿠랄로즈라는 거는 거의 설탕의 뭐 300배, 600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카린, 나트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식품 산업에서 설탕보다 몇백 배를 내기 때문에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고
네.
실질적으로 설탕이 그만큼 안 들어가는 것만큼 뭐 지록 칼로리, 뭐 저칼로리라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다 이런 감미료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고결 방지제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식품의 입자가 부착돼서 고형화되는 거를 이렇게 방지해주는 그런 첨가물이 있고요.
네.
그리고 거품을 이렇게 제거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간장이라든가 맥주라든가 잼을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뭐 규소수지, 옥시시스테아닌, 그다음 미디스트리산, 라우린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껌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네, 껌에도 추인껌에는 에스테르껌이라든가 천연껌이라든가 초산 비닐 수지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씹히는 그 물질의 그 특성을 만드는 그 첨가물이라고 하겠고요.
네.
그리고 빵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밀가루.
네,
네. 이렇게 뭐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또는 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발색제 그러니까 햄 소세지 어류에 들어가 있는
네.
아질산 나트륨, 뭐 암을 많이 이렇게 생성하게 되는 그런 물질이기도 하고요.
네.
아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 질산 나트륨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빵이나 소세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보존제 같아요. 보존제는 솔빈산, 뭐 솔빈산 칼륨, 안식향산 나트륨.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네.
여러분들이 음식이나 뭐 식품을 구매하실 때 뒤에 이러한 그 식품 첨가물이 우리가 식품 첨가물인지도 모르고
네.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탄산 칼륨 하면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나? 뭐 젖산 나트륨 하면은 이것들이 무슨 영양소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안정제라든가 여과 보조제 또 영양 강화제 뭐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중금속이나 이런 독성 물질들이
네.
사실 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왔다.
네.
그러면 사실 그거를 정화해야 되잖아요.
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네. 평상시에 첨가물을 줄일 수가 없다면
네.
이걸 첨가물을 섭취를 좀 줄이는 방법 그리고 또 이 노출된 부분을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
라면은 누구나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면.
이 라면에는 이 면의 탱글탱글함을 살리기 위해서 인산 나트륨하고 그다음에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산화방부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줄이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귀찮더라도 면을 끓인 면을 이렇게 물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뜨거운 물을 드신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이게 식혀져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끓여서 버리는 부분이 있고요.
네.
어묵은요. 정말 국민 간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굉장히 맛있고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네.
이 어묵에는 솔빈산 칼륨이라고 하는 세균의 변식을 억제하고 유통기간을 늘려주는 그런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가다 섭취하게 되면 눈이라든가 피부 점막을 자극할 수가 있고 때때로는 출혈성 위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조리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거나 헹구기만 하더라도 80-90% 이상을 이거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묵은 반드시 꼭 이렇게 뜨거운 물에 이렇게 데치시거나 하셔서 사용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김밥도 많이 먹죠.
네, 김밥.
네, 김밥을 네. 드실 때 단무지는 꼭 필요한 부분일 텐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단무지의 그 노란색은 사실은 이게 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아니잖아요.
네.
예, 색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맛을 위해서 감미료 그리고 사카린 나트륨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나중에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기 장애라든가 콩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하기 전에 단무지도 약간 이렇게 찬물에 담그셔도
네.
사카린 나트륨 같은 것들이 많이 희석되고 중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시기를 그렇게 드시는 거 권장해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아이들 반찬일 것 같은데요. 바로 소세지입니다.
소세지.
네. 네. 소세지에는요. 화학합성물, 화학조미료, 글루탐산 나트륨, 즉 우리가 MSG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식용색소라고 하는 타르색소라는 게 있는데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암뿐만이 아니라 구토, 천식, 아토피, 우울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토피인 환자가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세지나 가공식품 이런 행가공식품은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래도 이걸 먹어야 되겠다 하실 때에는요. 반드시 이 칼집을 내셔가지고 소세지인 경우에는요.
아, 칼집.
네. 그래서 끓는 물에 한 15초에서 30초만 데쳐줘도 네. 그런 탱글한 맛은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런 식품 첨가물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육류통조림인데요. 여기에는
네.
MSG, 타르색소, 식품 첨가물이 아마 통조림이 가장 많이 들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식품 첨가물 중에서도 이게 다 같이 이게 그 나쁜 건 아니고 통조림 중에서도요. 뒤에 보면 이 식품 첨가물이 거의 제로고 그냥 100% 원료인 것들만 있고 또 기름이 아닌 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뭐 그런 걸 선택하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기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럴 때는 기름을 꼭 짜서
네. 네,
키친타올을 한번 이렇게 닦아서 요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식빵에도 들어가 있어요.
아, 식빵.
네. 식빵에는 이게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질감 때문에 수산화 나트륨, 뭐 산도 조절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빵은 우리가 뭐 데칠 수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가열을 하면은 이 부분이 이게 휘발성이라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팬에서 굽거나 오븐에 살짝 굽거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식빵을 바로 사오시면은 이게 휘발성이라 바로 드시지 마시고요. 약간 이제 오픈한 다음에 예, 그래서 이렇게 오븐이라든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두부에서도 들어가 있어요. 두부는 아무래도 이 콩이 그대로 모양 형태를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조 과정에서 통해서 거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촉보제라고 하는 거는 이 거품을 이렇게 줄이는 그런 식품 첨가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시기 전에 찬물에 이렇게 헹궈서 드시면은 식품 첨가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고 나서 뭐 이렇게 안 드시면 좋겠지만 많이 드신다고 하시면은 또 이렇게 몸에서도 이렇게 해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블루베리라든가 아니면 비트 뿌리라든가 양배추라든가 마늘, 양파, 케일, 컬리플라워, 생강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시고 더군다나 물을 많이 드시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에 좀 이렇게 해독된 부분들을 충분히 디톡스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도 좀 중요한 거를 이제 알아봤는데 혹시 더 제안할 수 있는 식단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그 아침에 물 한 잔 드시는 거 그리고 이 대장의 그 미생물의 균총이 어떻게 되면 이런 해독 이렇게 중독된 중금속으로부터 이게 빨리 배출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하는 건 대장이랑 신장이거든요.
네.
그럼 대장에서는 유용한 그 유익균을 올릴 수 있는 유산균이라든가 네, 프로바이오틱스, 네,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녹황색채소가 녹색 그린 파워를 줄 수 있는 또 클린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레몬은 그냥 디톡스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찌든 때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도 레몬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레몬물을 이렇게 평상시에 많이 드시는 거. 그리고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의 섭취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좋아하는 이런 가공식품들이 많이 있다라면은 다음부터는 이제 사시는 것도 좀 줄이시고 또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 굉장히 간단해요. 담그고 데치고 끓이고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 박사님이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듣다 보면은 아 너무 어려워 나 못할 것 같아 이러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의 식단에서 적용해 보시면 가족들의 건강 무엇보다도 두뇌의 건강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WCA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 기관인 AWC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AWCA는 2025년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 서비스를 하는 공식 기관으로 KCS와 공동으로 의료보험이 없는 분들께 무료로 보험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